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도에 두 명의 한국 목사님, 김 목사님과 오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은 비행기를 처음 타는 까닭에 비행기 안에서 다소 흥분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어서 스튜디어스가 먼저 김 목사님에게 무엇을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소고기와 오렌지 주스를 신청했어요. 그러나 오 목사님은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다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여숙모는 무엇을 먹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소고기와 오렌지 주스를 드신 김 목사님은 이번에 생선과 콜라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오 목사님은 이번에도 정중하게 식사를 거절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비행기에서 준비하는 대로 음식을 먹은 김 목사님께서 식사를 계속적으로 사양한 오 목사님에게 아니 오 목사님 왜 비행기 안에서 주는 그 식사와 음료수를 사양했습니까? 혹시 몸이 좋지 않거나 금식 중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김 목사님 사실은 제가 먹고 싶었지만 여행 경비가 좀 모자라서 절제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 오 목사님 비행기 안에서 주는 것은 다 비행기 값에 포함된 것을 몰랐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비행기 안에서의 식사는 모두 프리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목사님께서 호텔에 3일간 숙박하시게 되셨어요. 호텔에서 퇴실할 때 두 목사님은 숙박료보다 더 많이 청구된 계산서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따집니다. 직원은 호텔방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먹었기 때문에 더 많이 차지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때 비행기 안에서 식사와 음료수를 계속 사양하던 오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김 목사님,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는 호텔방 안에 있는 냉장고 속의 음료수와 과자가 서비스로 공짜인 줄 알고 계속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 목사님은 여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사실 이 상식은 잘못된 상식이었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에 대한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귀를 막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것은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기차가 레일을 타고 최대 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우가 쓴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브 도나우는 20대 어느 날 유럽 여행을 하다가 파리의 추위에 질려서 그의 겨울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아프리카 해변에서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비행기를 살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서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시작한 이 여행은 알제리에 이르러서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 중단으로 이어지게 돼요. 따뜻한 남쪽 해변으로 간다는 목표 외에는 아무런 계획도 상세한 일정도 없이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면서 수십 일간 길을 찾아 헤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불확실한 인생의 사막을 헤쳐갈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여섯 가지예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변하는 모래 사막에서 지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것입니다. 정체 상태에 빠지면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빼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사이에 춤을 추는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전한 캠프파이어에서 나와서 캄캄한 사막의 어둠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끝장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감의 경계선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계획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자세를 견지하기를 원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세 번째 방법에서 자동차가 모래에 빠졌을 때 타이어에 바람을 빼었을 때 사막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것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성령의 나침반에 따라서 영적인 순례자의 여정을 잘 마치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판토의 카이레라라는 이 말씀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이 아니라 비록 사막과 같은 길을 걷다가 모래 속에 빠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했을 때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재미와는 구별되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 것입니다. 해피의 삶이 아닌 조이풀한 삶이에요. 결국 이 기쁨은 풍성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풍성이라는 말은 상당히 역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떠나서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에 다섯 번째에 보면 안전한 캠프파이어에서 나와서 캄캄한 사막으로 나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따뜻하고 친숙한 캠프파이어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같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의 변화를 겪고 자신이 사막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더 크게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연료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안락함을 뒤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숙한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환한 곳에 있으면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닥치는 장애물을 볼 수도 피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환한 곳을 벗어나 내가 있는 장소를 어두운 곳에서 보아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나그네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에게는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아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울의 끝없는 추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가족과 이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라비아 사막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지 이들의 생애는 비록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편함이 불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불편한 길을 형통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안락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던 느헤미야가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형통은 편안한 궁정을 떠나서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편안함에 있지 않았어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형통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의 성공을 일한 지위는 주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용하고 조정하고 다스리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으로 인한 기쁨은 축복된 것입니다. 그 성공이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존귀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시는 명성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명성을 들은 대적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더욱더 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의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는 과정 속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잘된 이후입니다. 성공이 성공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는 것이, 잘되는 것이 그를 교만하게 하고 타락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의 모든 대적을 평정한 후에 편안할 때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850대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도로 물리친 후에 으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인기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후에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삶이 기도가 되라는 것이,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형통, 즉 영통,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도하려고 할 때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고민하며 기도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전략을 연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동문서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번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부흥시켜볼까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성화와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이 능력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재성 때문인 것입니다. 고집과 게으름,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벼이 볼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말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치 중력과 같아서 끊임없이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적으로는 이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셨고 죄가 용서될 때 사망의 법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부인 한 분이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세수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으면 제 얼굴이 상당히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장로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매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에 부인은 당황했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뜻밖의 지적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이 예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16절 말씀에 감사의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기서 범사는 empathy in everything. 이 말씀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이제 37돌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은 참으로 풍성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메마른 땅이에요. 사명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이만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감사의 고백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지난 세월의 기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능력있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어지는 새로운 역사 앞에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지나온 세월의 기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금과 옥조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To be faithful.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부르심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의 삶을 성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과 성결의 삶, 주의 권세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23절 말씀과 같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이러한 축복된 삶의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